에베소서 46번 메시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리스도를 배움. 이 메시지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리스도를 배움에 대해 말하는 20절과 21절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4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의 세 번째 항목. 4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히 행하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의 첫 번째 항목은 하나를 지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4장 17절은 새로운 단락의 시작입니다. 합당한 행함의 처음 두 항목은 이 장의 첫째 단락 안에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은 하나를 지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서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에는 몸의 생활과 기능이 다루어졌고, 이제 17절부터 32절까지에는 일상생활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 일상생활의 원칙을 말해주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그 상세한 것을 일러줍니다. 더 이상 이방인처럼 행하지 않음. 17절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간증하노니 더 이상 이방인이 그들의 생각에 공허함 안에서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권면일 뿐 아니라 그의 간증이기도 함을 가리킵니다. 그가 권면한 것은 그가 생활한 것입니다. 그가 기술하려는 종류의 삶을 그 자신이 살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 속에서 그는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그 생각의 공허함 안에서 행함. 바울의 권면은 더 이상 이방인이 그 생각의 공허함 안에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열국들은 그들의 이성이 공허해진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생각의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 없이 행하며 그들의 공허한 사상들에 의해 통제되고 지배됩니다. 그들의 타락한 생각에 따라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전부 실체가 없는 공허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삶은 생각의 공허함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공허함 안에서 행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또한 사도 바울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공허한 것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들 중 어느 것도 참되거나 견고하지 못하고 전부 공허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생각의 공허함 안에서 행하지 말아야 하며, 그 대신 우리는 우리 영의 실제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해가 어두워짐. 18절에 따르면 그 생각의 공허함 안에서 행하는 이방인들은 저희 이해가 어두워졌다. 타락한 사람들의 생각이 공허함으로 충만될 때 그들의 이해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관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 이방인들은 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 생명은 피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며 사람이 창조 시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창조 후 피조된 인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피조되지 않은 신성한 생명을 받기 위해 생명나무 앞에 놓여졌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생각의 공허함 안으로 타락되었고 그 이해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타락된 상태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께 돌이켜진 생각을 갖기 전에는,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의도는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사탄의 악한 본성이 사람 속에 주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생명나무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룹과 화염과 검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결과 공의를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 것들이 죄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성결과 공의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우리가 생명나무를 접할 수 있는 길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나무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이들은 다시 생명나무로 되돌아오게 되었으며 이제는 지성소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우리 매일의 누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 때문에 떠나 있게 된 하나의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입니다. 여기서 무지함이란 지식의 결핍뿐 아니라 알기를 원치 않음도 의미합니다. 타락한 사람은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알기 싫어합니다. 이로 인해 그의 이해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나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 지식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지식을 가졌을 뿐 아니라 알기를 갈망함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긍휼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 생명과 영적인 것들을 알려하는 갈망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갈망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알려는 마음도 다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주리고 목마릅니다. 우리가 그분과 신성한 생명을 더욱 알수록 굶주림과 갈증도 더하게 됩니다. 주님을 알려고 추구하지 않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행복하거나 만족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추구하고 생명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알고자 추구하는 것이 커다란 행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교회 집회들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내적인 기쁨을 갖게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려는 갈망을 주기 위해 그분께 속한 어떤 것이 우리 안으로 뿌려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마음이 굳어짐은 그의 이해가 어두워짐과 생각이 공허해짐의 근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역시 마음이 굳어져서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불신자들의 상황입니다. 감각이 없게 됨. 더욱이 바울은 타락한 사람의 상태를 철저하게 진단하면서 이방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감각이란 주로 양심의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각이 없게 되었다는 것은 양심을 주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은 사람이 그 양심의 규율 아래 있어야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주목하기보다 타락한 사람은 만족시킬 수 없는 정욕에 자신을 방임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들의 양심의 느낌에 주의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속에 있는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자신들을 방탕에 방임함. 더욱이 그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탐욕스럽고 충족될 수 없는 정욕 안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합니다. 그들은 충족될 수 없는 정욕들에 방임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상태를 보면 불신자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충족될 수 없는 정욕으로 더러운 것을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움. 17절에서 19절까지는 20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한 어두운 배경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신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야 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말할 때 바울이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또한 다음 구절에서도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이 문제는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우리는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실 뿐 아니라 본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아닌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본을 따라 그분에게서 배웠습니다. 신약에 의하면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직접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30년을 사신 후 그분은 또 다른 3년 반 동안을 사역하셨습니다. 33년 반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그분은 본과 모범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입니다. 사복음서가 쓰여진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본, 즉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그분의 목적을 완수할 수 있는 삶의 모형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신약은 네 방면에서 쓰여진 유일한 전기인 주 예수님의 전기를 보여줍니다. 주 예수님은 복음서들에 게시된 본을 세우신 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은 부활 안에서입니다. 신약에 따르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실 때 그분은 우리를 모형 안으로 넣으십니다. 마치 자매들이 모형의 형태대로 가루반죽을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형대로 형태를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9절은 우리가 많은 형제들 중 맏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형상을 본받는 것은 틀에 넣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본이고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은 이 본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본대로 형태를 갖게 되는 것,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침례에 의해 하나님은 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넣으십니다. 침례 받는다는 것은 모형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놓여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둘 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그분 안으로 장사되는 것입니다. 이 침례의 무덤이 본이요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침례 받았을 때 이 모형 안으로 넣어졌습니다. 모형 안으로 넣어짐으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장사됨으로써 우리는 아담과 옛 창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침례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졌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을 말할 때 왜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침례로 우리가 그분 안으로 장사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모형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우신 본을 따라 모양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본을 세우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시어 부활 안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은 그 영에 의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침례받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본이요 모형이신 그분 안으로 넣으셨음을 이미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웠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빛과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고 우리 편에서는 그분 안에 넣어짐으로써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는 주 예수님이 세우신 본 안에서 삶을 살기를 깊은 속에서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갈망을 소홀히 하거나 자기 노력으로 그분을 닮는 데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개발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훈련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그분을 닮아야 하지만 그들의 천연적인 생명에 따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란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삶에 참된 상태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인 이방인들의 경건하지 않은 행함 안에는 공허함이 있지만 예수님의 경건한 삶 안에는 진리, 즉 실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삶 안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거듭났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 받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게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의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이미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형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 모형은 사복음서 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이요 절대적으로 진리에 따른 삶입니다. 진리란 빛이 비치는 것이요 빛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복음서들 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에 대한 모든 측면이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표현이 빛이 비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에 따른 예수님의 이 삶이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두신 본입니다. 이 본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이는 복음서 안에서 보여진 진리에 따라, 즉 전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주 예수님의 삶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뜻입니다. 이 삶이 빛의 비침이며 빛의 비침은 진리요 진리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세우신 본의 본질이 진리이며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본질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21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즉 실제는 17절에 있는 생각의 공허함과 대비됩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생각의 공허함 안에서 행하지만 우리 믿는 이들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삶을 삽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분은 결코 공허함 안에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항상 진리, 즉 거룩한 빛의 비침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이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표현 안에서 사시고 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이 진리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